도로트 신조 교재 33쪽에 있는 다섯째 규리 1항, 2항, 3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로트 신조 다섯째 규리 성도에게는 1항, 2항, 3항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중생한 사람이 내지 않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의 권세와 종노릇에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지는 않는다. 이양 일상의 연약함의 죄. 따라서 매일 연약함의 죄가 솜솟고 성도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이것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더더욱 죽이고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심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왕노릇할 때까지 온전함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이유가 된다. 사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심 이 내지 않은 죄의 잔재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이 은혜 안에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번 주신 은혜 안에서 자비로이 확증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키신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트 신조 다섯 번째 교리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교리부터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교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교리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선택교리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전에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구체적인 구속행위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족 출생 안에서 탄생케 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속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는 이 구속의 교리가 바로 이 둘째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구속 사역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각 개인에게 성인께서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셋째, 넷째 교리에서 도로트 신학자들은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다섯 번째 교리의 주제는 교재 잘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할 때 이미 견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보편적 상식으로 성경의 내용이나 혹은 신학적 용어를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때로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견인이라는 말이죠. 자동차가 견인되어 갔다.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교리로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내용의 성격과 의미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 안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견인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끌견자 끌인자가 아니라 참을견자 참을인자 그래서 The Saint of Perseverance에서 인내라는 뜻이죠. 성도가 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다섯 번째 교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것은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기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심어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과 가치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접붙여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생은 신자의 의식세계 바깥에서 의식세계 바깥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틀린 말이고 신자의 의식이 탄생하기 전에 의식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회심의 경험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의 실체가 신자의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중생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생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신자의 현실적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의 실전적 경험 자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만일 죄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소원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지요. 쉽게 말하면 신자의 지위와 신자의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앉힌 바 된 자라고까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가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경험적 상태를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경험, 이 경험을 회심하기 전에 사람의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회심 전의 경험이 아니라 회심하고 난 다음에 신자의 경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속사람이라는 표현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질고한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거듭난 신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지 비회심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이 있긴 하지만 그 선한 소원에 늘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신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지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도로토 신조 다섯 번째 교례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탄의 권세 상징인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처럼 신자 역시도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구원받긴 했지만 그러나 죄와 몸과 육신의 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신자가 뭐 다 죄 짓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짓는 일을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없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신자는 마땅히 죄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 죽임의 일을 우리 안에서 아무리 계속해도 자신의 육체를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자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의 규칙이 깨어지고 죄의 힘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죄의 힘도 점점 힘을 좀 잃어갑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했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마음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미약한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는 신자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물론 양상은 이제 다르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죄가 절대적으로 사람을 지배했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때로 죄를 짓긴 했지만 그들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지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지만 때로는 마치 죄가 그들의 주인이 된 것인 양 그렇게 죄의 종노라는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애굽에 있었던 상황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상황이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죄로부터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의 상대적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상대적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죄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그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 안의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성격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사의 독, 조금의 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산 전체를 태워버릴 만한 그런 거센 불도 불이지만 성냥개비 하나 탁 켜가지고 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불씨가 확 탔다가 사그라들죠? 그러면 거의 꺼질 쯤에 돼서 그냥 빨갛게 보이는데 그것도 불이죠. 그 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 있긴 하지만 그 죄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신자에게 남아있는 것이지요. 다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변했는가 하면 죄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고 죄의 성격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는데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신자와의 관계가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죄가 주인 노릇했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느냐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순복하느냐에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100%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90% 받으면 죄의 통치를 10% 받겠죠? 바꾸어 말해서 죄의 통치를 만약에 90% 받으면 은혜의 통치를 10%밖에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절대적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대적 의미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데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양과 그 범위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중생했지만 많은 삶을 죄의 종노라는 삶으로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분의 2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다스림하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불신자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마운 신자의 상태를 도로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양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매일 연약함의 죄가 샘솟고 성도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 114문답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인간의 최선의 순종에도 상당한 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받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날마다 죄가 솜샘다고 말하니까 그 연약함으로 더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냥 죄와 타협하며 살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관한 한 절대로 평화협정을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화해가 되지 않으면 타협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화해가 되지 않아도 타협은 합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없는 곳에도 휴전은 가능하지요.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협정을 맺었거든요. 평화 협정을 맺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화는 절대로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구 대천의 원수인 사탄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는 결코 타협하거나 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늘 깨어 경사하는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가면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침번을 서는 거죠. 불침번. 24시간 내도록 보초를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때를 가리지 않고 아군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자는 재와도 이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죽여야 돼요. 여기에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더더욱 죽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몸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죄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는 죄 죽임의 교리를 근거들을 발견한 것을 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죄 죽임의 이 교리의 근거를 발견한 책을 지금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죄 죽임에 대한 교리가 이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제가 강의하기 시작했지만 신명기 7장에 보면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를 피하여 숨은 자와 남은 자를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너를 피하여 숨은 자와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지요. 이것을 신약적 언어로 바꾸면 우리 안에 아직 살아남아있는 죄 잔존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죄 잔존 세력은 마치 유아들도 사정을 봐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런 놈은 어떤 형태로 생겼든지 간에 그 죄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 성경 자체가 이미 죄 죽임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산상순에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내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셔서 죄 죽임의 교리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말도 사실은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면 바로 구속의 상징으로 바로 넘어가지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는 구속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죠. 그때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처형시키라. 그것을 바꿔 말하면 날마다 자기 안에 살아있는 죄를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죄 죽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죽인다고 말하니까 마치 사형수를 처단하듯이 처형해서 죽여 없애듯이 그렇게 마치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자가 영화되기 전까지는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완전히 살아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은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뭘로 썼는가 하면 킬을 쓰지 않고 킬 아시죠? 그죠? 킬러. 킬을 쓰지 않고 몰티파이라고 해서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억제한다. 극복한다. 때로는 분하게 생각한다.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런 상태를 죄 죽임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따라서 죄를 죽인다는 말은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죄 지배력을 받지 않고 죄를 제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상권대 죄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쉽게 말해서 기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죄의 지배력을 약화시킨다는 뜻이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죄를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어떤 일을 계속 묵상하고 또 어떤 정보들을 왜 찾아 들어가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해서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죄가 여러분들을 장하기 시작한 표시입니다. 물고를 트고 그 다음에 물고가 트였을 때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즐긴다든지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한 그런 죄죽임의 교류로부터 그런 전혀 상관이 없는 벗어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탄 음식 드십니까? 안 드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요? 자세를 낮추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발동된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고 그 경계의식을 늦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죄가 들어오든 말든 전혀 관계없이 죄와 긴밀하게 만나고 접촉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그런 과정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는요, 저절로 죽는 법이 없어요. 저절로 죽으면 왜 죄를 죽이라고 말했을까요? 나이가 늙어도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동기 중에 목사님인데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는데 시골교회에서 조그맣게 목회를 하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했어요. 몸무게가 아마 한 40몇 킬로 정도 돼요. 그분이 들으면 좀 죄송한 편이지만 사실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고백하기를 야, 내 몸이 이런데도 그 여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때로는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거든요. 따라서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살아있도록 내버려 두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중간 상태에 우리는 절대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채찍으로 자기 몸을 내려치기도 합니다. 보통 신부들이 술을 많이 먹죠? 양주들을 많이 먹고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때로 있다는 이야기를 때로 듣지요? 왜 그럴까요? 온밤을 혼자 지새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막 괴롭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충동, 아니 그 본능을 그는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또 죽음을 불사하고 순례의식을 행하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 이 몸이 죄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죄의 원천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한 데는 조금의 유익도 없다. 이미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방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중세 수도원주의와 신비주의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도 죽여도 없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무게감이 우리의 양심을 짓누를 때 그리고 죄악된 마음과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들 때 내가 그때 봤던 그 정보 내가 언젠가 홀로 있을 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때 또 그런 환경이 마련될 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통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린데요.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에 대한 개념적 인식으로는만 그쳐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한 경험적 인식 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인과 자비를 구하는 조건 하에서는 죄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떠날 수 있거든요. 적어도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있는 한 다른 외간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가는 한 세상과 짝하는 가늠하는 신자로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피하여 들어가느냐 하면요. 겸손한 사람이 피하여 들어갑니다. 근데 언제 겸손해집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직할 때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남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경건한 삶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신자가 지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요.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표지에 대해서 겸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날마다 범하는 이 죄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더 갖지 못했다는 거, 더 배우지 못했다는 거, 남보다 더 잘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늘 속상해하지요. 물론 죄인이니까 그런 이유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백성인데 구속받은 신자답게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래서 롯에 대해서 말할 때 롯이 소돔성에 살았을 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벨직 신앙고백서 제29조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죄에서 해방되고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육을 그들의 업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큰 과오가 없는 바가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생애 모든 날에 그 과오와 싸우며 쉬지 않고 주 예수의 피와 죽음과 순환과 복종에 의지하며 예수에 의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을 자신의 업적관계 십자에 못 박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과오가 있다.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죄 용서를 늘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연약한 갈대도 나무둥지, 큰 나무둥지와 묶어 놓으면 그것을 부러뜨릴 수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어떤 죄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리 2항을 보시면 기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기도의 영. 기도의 영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도 바울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신학자들이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기도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영어를 살펴보니까 대문자로 spirit, 성령이죠. The spirit of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이 간구의 영,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죄를 죽여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한참 정말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죠. 그러다가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죠.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죠. 다윗이 시편 119편 113절 이하에서 이런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일 내들을 항상 주의하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심도 하고 악인들 안에서 선포도 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옮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리고 행악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직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전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상태고,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걸려들었는지 사탄에서 패배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죄의 활동을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적 실상을 마치 엑스레이 이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가 삶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등불처럼 우리 영혼의 내면 세계를 샅샅이 살피도록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미움을 갖게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경계의식을 갖게 만드시고 죄를 믿게 보는 그 정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것 자체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갖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죄를 믿게 보리라 그랬죠.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남아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의 죄가 남아있어도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성냥불 하나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 조그마한 죄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정 전체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따라서 날마다 죄를 죽이고 또 죽여야 됩니다. 다음에 언젠가 한번 이달의 책으로 선정을 한번 했으면 하는 책인데 좀 너무 두꺼워서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존 블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썼습니다. 이 블라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 은혜는 타락을 잠재운다 라고 하는 명언을 그 책에다가 남겼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지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잠재우는 것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 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 불을 품속에 간직하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 사용했죠? 그것을 계속 마음에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미라는 명목으로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정당화합니다. 물론 어떤 일은 이도 저도 아닌 중립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고집하고 지속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계속 기꺼워하고 즐거워하면 결국은 그 일이 그 영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교리 사망의 표현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더더욱 죽여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 어떤 표현을 사용했죠?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그랬죠. 경건의 연단으로. 그냥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의 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잠을 자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합니다. 가만 누워 있어도 어떤 건 하죠? 생각은 하잖아요. 심지어 잠을 자도 의식 세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꿈을 꾸잖아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언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딱 두 가지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새로 시작한 일이나 이미 시작했던 일을 계속하는 일. 딱 두 가지 일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새로운 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죠? 언젠가 시작된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고방식 세계관에 길들여지게 되고 때가 되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다 경험들 있으시죠? 취미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별로 하기도 싫고 별로 재미도 없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연단이 돼가지고 단련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연단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어 기제가 딱 되어지면 약간의 어려운 일들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죄는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둘이 이성과는 함께 있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딱 정하면 극단적 문제는 일어나지 않죠.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삶의 패턴, 틀을 딱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웃라인을 딱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이 되어진다라고 싶을 때는 딱 어떤 선에서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넘어 들어가기도 하고 넘어 들어온 것을 방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그 일을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그 죄를 죽이는 일을 아주 손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죄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노력입니다. 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신자가 이런 노력들을 지속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양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양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항에 보시면 제목이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미쁘신 은혜 안에 피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의 견인, 한번 택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면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나를 바라보고 죄를 죽여도 죽여도 죄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그런 상황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에 또 내어맡긴다고 말하니까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요. 영화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육신을 벗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자는 완전을 소원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생의 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약속하였죠.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선에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목적이 뭐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는 보편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거룩함을 신자는 갖게 되는 것이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는 회의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죄를 죽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죽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소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신자의 의무가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서로 충돌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하면 저것을 놓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진행되는 방식으로 성도의 안전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결이에요. 성도의 견인길을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은 절대로 중간에 무효화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개차반으로 살아도 몇십 평생 살아도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은 지 오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의 진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직분이 좀 높아지고 교회 위치가 좀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그런 일들, 끊임없는 성화를 향한 갈망과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실제로 죄와 싸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성도의 교님 교리를 여러분들의 구원을 담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시스템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그런 삶을 힘겨워하지 않는, 그리하여 참된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은혜 받은 신자다운 삶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은혜 받은 신자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며 그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확신 없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런 생활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교리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또한 믿음의 집을 짓는 구조물이 되어져서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도 견고함에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이해에 따른 믿음의 실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야 이 사실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실행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셔서 이 귀한 삶의 도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